지금부터 한 36년 전인 1985년 미국에 갔을 때 먼저 미국에 정착해 있던 친구와 함께 햄버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며 냅킨을 사용하는데 제가 그 아까운 냅킨을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낭비를 할 줄 알아야 해 라고 하면서 아직 몇 번 더 사용해도 될 만한 그 아까운 냅킨을 사용하다 말다 말건 버리고 새 것을 쓰는 것을 보고 속으로 저게 아닌데라고 말하면서도 당시 미국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선호하던 우리나라도 앞으로 정말 저렇게 될까 하고 제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 제 친구가 한 어이없는 예언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낭비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낭비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미르바 돈 교수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 또는 끝없이 계속되는 슬픔을 없애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끝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투자해서 이윤을 남길 만한 곳에 투자해야 의미 있는 투자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투자가 무슨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쓰러져 있지만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후원하여 앞으로 어떤 큰 인물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투자하고 후원하겠지만 그 사람은 아무리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도 조금 더 잘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를 후원해야 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투자처를 옮기듯이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로 후원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르바 돈 교수는 10대 시절 홍역 바이러스로 췌장이 망가진 후 늘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73세가 된 지금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질병과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두 다리는 각기 다른 이유로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45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장 이식을 받은 후로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11번의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투자와 후원을 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르바 돈 교수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무한한 투자를 마르바 돈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헤셋,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시간 낭비다. 그러나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허비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가난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겸손한 방법으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된다. 이때 성령은 우리에게 권력이나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는 능력과 겸손을 주신다. 돈 교수는 장애와 연약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하여 호주와 영국,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과 한국 등 전 세계의 신학교와 수련회에서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낭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온 들판을 찾고 또 찾기까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합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탄식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도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구하였던 다윗과 같이 나의 처지 또한 다윗과 같으며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나 같은 죄인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또 다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게 있으며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데도 그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지고 기름진 음식과 최고급 와인을 먹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영혼의 빈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그와 같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였던 그에게 참된 쉼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에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쉼이 아니라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낭비는 사회적으로도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더 큰 허기와 갈증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다시 말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모두 한 부자와 낭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는 모두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명운이 좌우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으로 그 비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으로 비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함으로써 한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낭비한다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색 옷은 고대 사회의 왕족과 귀족과 부자들이 즐겨 입던 값비싼 겉옷이었습니다. 고운 배옷은 애굽산의 세마포로 만든 귀한 속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색 옷은 뼈고등이라고 하는 열대산 물고기의 피로 색깔을 낸 고급 옷감으로 만든 옷이었으며 고운 배옷은 그 무게에 상당하는 금값보다도 비쌀 정도로 당대 최고급 옷감으로 만든 속옷이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우리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에 잠깐의 쉼과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영혼에 참된 쉼과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낭비, 청지기의 낭비, 그리고 부자의 낭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의 무의미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가 부자의 아들이든지 부자의 수하에 있는 청지기이든지 아니면 부자 자신이든지 간에 그의 신분과 직책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낭비하는 삶의 잘못됨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낭비하는 삶이 자신의 부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낭비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으며 어떤 선한 의미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오히려 내적인 허망함만을 더욱 더 가져다 주는 것이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할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지 못하는 곳에 무슨 영향력이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오직 이미 잡은 줄 알았더니 도무지 잡히지 않는 공허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인은 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를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하였을까요?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였을 때는 그를 책망하고 마침내 그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으나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즉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는 오히려 그의 청지기를 칭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여 빚진 사람들을 도와준 청지기를 칭찬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비유에서 주인으로 설정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빚진 자들을 도와준 거룩한 낭비를 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제4장 하나님의 속성에서 당신은 항상 일하시되 안식하시고 항상 거두시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하시되 안식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거두시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두시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할 때보다 더 피곤한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궁핍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한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한 주인의 처음 태도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청지기를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하는 주인의 나중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린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어거스틴의 저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게로 오는 자를 찾기가 어렵도다. 진정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를 찾기도 어렵도다.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예수에게로 오고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도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기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를 썼던 우리 아마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시를 썼던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가 쓴 Dedication, 헌신이라는 시에서 헌신이란 저 아득한 태고 쪽부터 밀려와서 해안선을 쓸어가고 또 쓸어가도 또 앞으로 억겁의 시간이 지나기까지 끊임없이 밀려와서 쓸어가고 또 쓸어가도 자신을 끊임없이 또다시 내어주는 해안선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주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잠시 얼마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드리는 거룩한 낭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절대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을 결코 섬기며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분에 넘치도록 사용하는 것을 낭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은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거룩한 낭비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으니 그 모든 피를 흘리셨으니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으니 십자가는 가장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책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의하면 사무엘의 스승 엘리는 제사장이었으며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또한 8장 1절에 의하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스승처럼 제사장이자 사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상 사이에 위치한 룻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였던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던 룻은 매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으나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인생을 가장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자기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 또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줄 아는 참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시련이 닥쳤다면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빵의 흉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흉년이 더 무섭습니다. 빵이 없어도 사랑이 넘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넘쳐도 사랑의 기근을 만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된 늙은 시어머니를 부끄러워하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처럼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자신의 삶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점심때 잠깐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여 저녁에 돌아올 때는 본문 17절에 의하면 하루에 한 에바, 즉 열흘 먹을 양식을 모을 정도로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참으로 룻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룻은 이삭 줍는 일을 하던 중에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사람의 만남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결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의 만남이었기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지어 부호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날 먹을 양식도 없는, 참으로 보잘것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한 타작마당에 있었지만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만남이었으며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룻과 같이 비천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보아스와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과도 격의 없이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도저히 상종할 수 없을 것 같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만날 수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와도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모습의 남녀노소가 다 모여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으며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보아스 자신에게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보아스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에게서 태어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출생의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아스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비천한 과거와 가장 거룩한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장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는 기적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였으며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던 오네시모는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바울로부터 내 신복, 내 심장이라는 극존칭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8절에서 내 딸아라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얼굴을 오늘 처음 보았지만 이미 룻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 관한 소문을 벌써부터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 즉 희락,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지독한 인생의 쓴맛을 다 겪은 마라, 즉 괴로운 인생이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자기 나라 모압을 떠나서 이방 땅 이스라엘까지 와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돌보고 있다는 소문을 보아스는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뻘 되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고 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볼 때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연배가 비슷한 친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친족 중에 하나라는 사실로 인해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혼탁하고 도덕적으로 무질서한 사사시대에 남편도 없이 자기 고국도 아닌 의지할 데 없는 이방 땅에서 남의 밭에서 근근히 이삭을 줍는 일이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젊은 남자들이 어떻게 추근거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다른 이스라엘 여인들로부터 어떤 핀잔과 냉대를 당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었던 룻에게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안전하게 이삭을 주우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의 젊은 일꾼들에게도 행여라도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룻에게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대로 마셔도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 룻의 갈증은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조차도 완전하게 해갈되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되 한 번 동정심에서 베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녀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이밭 저밭으로 전전긍긍하며 다니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보아스는 자신의 식탁으로 룻을 초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꾼들을 시켜서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곡식단 사이란 소년들이 밴 곡식을 소녀들이 한 알음씩 묶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연히 이삭들이 많이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추수가 끝난 빈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는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되 그녀에게 필요한 만큼만 베푼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베풀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였습니다. 율법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였지만 보아스는 그것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자신의 곡식단에서 뽑아서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나눔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몸소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은혜 위에 또다시 새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아스가 이와 같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자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엎드린 룻에게 보아스가 11절에서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였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의 모든 수고와 선행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룻의 수고와 선행의 대가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보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보호를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한 상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만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상인 것입니다. 온전한 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은혜 입기를 사모함으로써 오늘 필요한 양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요 부호인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엎드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온전한 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머지않아 우리가 소유한 재물이 우리에게서 모두 다 없어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낭비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은사를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